오늘 봉독했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군인 출신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사로서 그가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결국은 원주민의 총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깨달았던 많은 은혜들을 글로 남겼는데 그 글을 모아가지고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샤를드 푸코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샤를드 푸코는 자신의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어때요? 허를 찔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어른이었던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때 한국교계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어른을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떠나기 전에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한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분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십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풀러 신학교에 리더십 교수였던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성경 속의 남성 리더들을 쭉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만이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고 보고합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 생활 완주한다는 것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에 변질되거나 또는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 나도 예수 믿어본 적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왜 포기했느냐, 왜 계속 믿지 않느냐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 예수를 믿고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만 할 이유, 신앙생활의 표대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유혹과 어려움만 다가와도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성인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배불리 먹이는 그런 종류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세상의 것들, 육체적인 만족을 원하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혼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6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12명의 제자 남겨놓고 몽땅 다 떠나버렸어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일까요? 자신들의 이런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실망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왜 이들이 중도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렸던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67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곁에 남아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곁에 있는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끝까지 남아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믿음을 변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나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애굽을 향한 마음 때문에 출애굽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는 치명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적 신앙이란 결국은 뭐냐? 자기 마음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믿음입니다. 믿음인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을, 자기 욕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생겨나는 육체의 욕망의 유혹은 적극적으로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우상적인 존재로 바꾸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라이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강력한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결국 뭘 것 같습니까? 사랑 싸움입니다. 마음 지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바른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가 중도에 믿음을 포기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데마는 시시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 목사와 같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유혹에 굴복함으로 믿음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68절에서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르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 참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교과서로 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영혼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안 가르쳐줘.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제1의 계명이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사랑하라 그런 의미보다도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가? 그 사랑의 기쁨의 충만함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생명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1의 계명으로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낙심을 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지루했어요, 권태감이 밀려와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결국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시 제1의 계명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집중하게 될 때, 그때 다시금 충만한 영혼의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계속 머리가 커지는 그런 의미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사랑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깨달음, 체험적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갔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소개되는 바울의 고난과 시험의 목록들을 살펴보노라면 12번도 더 중도에 포기하고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만신창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비참하게 억지로 걸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서신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하는 중에 썼던 빌립보서 같은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충만한 영혼의 행복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의 비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열두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며 요한계시록을 남겼던 사도 요한,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정의를 내리게 되죠. 요한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 사랑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사도 요한 곁에 남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병이 들었고 유배지에 끌려가 있었고, 그런데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도 요한의 심령 속에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84살 먹은 안나 할머니, 요즘 나이로 치면 100살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20대 중반쯤에, 10대 후반쯤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로 보면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는 청산과부가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재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때로부터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아기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단번에 성령의 감동을 알아차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하지요. 이 84세 된 과부 할머니,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이 과부 할머니의 내면은 어떠할까요? 60년 넘게 과부로 살아왔던 내 팔자야 한과 서러움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비참하게 이지러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의 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영혼의 기쁨, 영혼의 행복, 이것이 안나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불의한 시대를 걸어갔던 에녹도 그들이 영혼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갔던 영적인 교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낙이 있느냐, 목사님의 영혼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빼앗길 수 없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변함없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때에 영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청교도들이 메스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고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모험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두 청교도의 무리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목적의 차이였습니다. 남미로 향하여 떠났던 청교도들, 그들의 우선적인, 그들의 마음을 압도하고 사로잡았던 목적은 뭐냐? 바로 남미에 황금이 발견되어져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 소문을 듣고 황금을 얻고자, 물질을 통해서 한몫 잡고자 떠나갔던 동기가 다른 신앙적인 동기들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 황금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직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자 그 길을 택했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청교도들이 남긴 삶의 유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동기가 주된 목적이었던 남미로 간 청교도들은 결국에는 신앙도 해이해져 버렸고 원하던 물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남미, 그러나 그 많은 나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멕시코에 제가 선교지를 갔더니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엄청난 부존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더 순전한 신앙의 목적을 향하여 북미로 갔던 청교도들, 그들은 그 신앙의 목적,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대로 가자마자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터전인 집을 세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북미 대륙의 이민자들, 수많은 이민자들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축복의 통로로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의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세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대적은 북한의 핵이나 중국이나 이슬람의 극단주의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가장 강력한 대적은 바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미국인들 자체의 도덕적 붕괴,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 가장 강력한 대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 전면적으로 일어난다면 분명히 천하의 미국도 급격하게 약화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통찰들을 통하여서 6.25, 67년 된 오늘의 시점,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변함없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이고도 우선적인 신앙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한 생명의 삶의 스타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에 식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열정들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약화되었던 우리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져 더 힘있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끝까지 행복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